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양 원자력 발전소가 남중국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원자력 발전소가 외딴 곳에 건설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해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는 중국 조선산업회사의 류젠 구호 대표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개발은 급증 추세인 만큼 건설될 정확한 발전소 규모는 시장의 수요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 같은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언론 보도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자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 기고문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참여로 세계는 더 자유롭고 부강하며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테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영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있다는 제목의 이번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유럽연합이 영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런던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만난 뒤 올해로 90회 생일을 맞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면담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지난주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58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제 피해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포르토비에조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미 지질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 보고나 쓰나미 경보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규모 7.8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주요 마을에 보급품을 신속히 전달하고 축구 경기장과 공항 등에 머물고 있는 2만 5천여 명의 이자민들을 위해 수용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도로 유실 등으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제조회사인 미쓰비시 측이 고객들에게 정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시 게이치 일본 교통상은 오늘 미쓰비시사가 고객들의 의혹에 진심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문제의 차량에 대해 환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치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치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쓰비시사가 차량 62만여 대의 연비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이 미쓰비시사 측에 미국 내에서 판매된 차량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조사단은 어제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자동차 생산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건설 작업을 벌이던 인부 16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산사태가 인부들의 숙소를 덮쳤다며 사망자 외에 3명은 경상을 입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새벽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의 히말라얀 마을에서 인부들이 잠을 자고 있던 중 발생했습니다. 관리들은 최근 폭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팝가수 프린스가 어제 북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외곽의 자택에서 향년 57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부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지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프린스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가 엘리베이터 안에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였으며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소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린스는 19살 때인 1978년 첫 앨범 For You를 발표한 뒤 각종 히트 앨범을 발매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앨범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장이 넘게 팔렸으며 그래미상을 7번 수상했고 그의 앨범 퍼플레이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사망했었고요.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화가 난 시민들의 시위가 폭동으로까지 번졌었죠. 당시 미국 흑인 남자 가수 프린스가 그레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 볼티모어를 만들어 불렀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은요, 이 마이클 잭슨 또 마돈나와 함께 1980년대 미국의 팝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프린스, 가수 프린스가 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명도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로저슨 닐슨인데요. 이 왕자라는 뜻의 프린스라는 이름에 맞게 늘 화려한 옷을 입고 개성 강한 노래와 천재적인 기타 연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요. 1978년 첫 데뷔 앨범 이후에 무려 32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여섯 번째 음반 퍼플 레인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만 1,3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니까요. 이 프린스의 대표곡이 보라색 비 퍼플 레인인 만큼 미국에서는 이 전국 곳곳에서 보라색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해외 언론도요, 그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이 음악 인생을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영국의 BBC 방송은 또 한편으로 올해 이 전 세계 유명인 부고 소식이 이례적으로 많다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늙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태어난 세대들이 올해로 50대, 뭐 70대가 되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다는 것인데요. 프린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며칠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프린스의 노래는 잠시 뒤에 틀어보도록 하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로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23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 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저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7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신이 주는 하루 종일 맑습니다. 6도에서 18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7도에서 18도 예상합니다. 함흥지역 하루 종일 맑습니다. 8도에서 21도, 청진지역 오후에만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6도에서 1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말씀드린 프린스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퍼플 레인 들어보시죠. Purple rain, purple r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걸프협력회의 정상들과 만나서 중동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이동식 해상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왔고요.
네.
또 일본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 중인 스텔스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 리야드에서 걸프협력회의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은 이 사우디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6개 나라인데 모두 네. 이 순위파 왕정 국가들이죠.
네.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습니까?
앞서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이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걸프협력회 6개국 정상들과의 회의를 마친 후 공동의 위협이 되고 있는 ISIL을 격퇴하기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고 특히 이 걸프 회원국들이 기여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이 걸프 회원국들은 이미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ISIL 격퇴 작전에 참여를 하고 있죠.
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 중동 국가들의 더 많은 역할을 촉구했었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의 내전 종식을 위해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걸프협력회의 정상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고요. 걸프회원국들은 또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다른 영내 위협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걸프회원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정부의 이란 외교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이 불만을 많이 쌓아오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모두 순위파 왕정 국가고요. 그래서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반대하고요. 또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이제 이란과 협상을 하고 또 핵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걸프 회원국들 사이에 전략적으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영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에 이어서 유럽을 방문했죠?
네. 이 런던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영국 왕실 만찬에 참석하고요. 데이빗 캐머런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갖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방문에 맞춰서 현지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계속 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영국이 이 유럽연합에 남을지 이 잔류 여부는 영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지만 세계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틀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낫다는 게 미국의 우방인 미국의 솔직한 견해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영국에서는 현재 이제 유럽연합 잔류 여부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죠.
네.
캐머런 총리는 잔류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또 영국에 이어서 독일도 가죠.
네, 특히 독일에서는 서방국 정상들의 비공식 회담이 지금 가장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캐머런 영국 총리, 또 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사태, 또 우크라이나 사태, 난민 문제 등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한 서방 주요국들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요. 이동식 해상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라서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네.
기사는 중국이 해상에서 이동이 가능한 이 부동, 그러니까 떠있는 이 핵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네.
바다 위에 떠서 이동하면서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핵발전소를 짓는다는 겁니다. 기사는 특히 원전이 완성되면 남중국해 도서 건설 계획에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거란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또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까지 건설하면서 주변 국가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원전까지 띄운다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이 이 도서 건설을 비롯한 일방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죠. 하지만
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건설을 강행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은 주권 침해라고 비난을 했었죠.
네.
또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도 중국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 일본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중국의 남중국해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 주변국들 반응 어떻습니까?
보도가 오늘 나왔고요. 아직 이 주변국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요. 이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화춘행 대변인은 관련 상황에 대해 들은 것은 없다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중국이 이 원전 건설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한 건가요?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황구시보의 인터넷판인 환구망도요.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선박 중공 집단이 이미 첫 번째 원전 설계에 착수했다면서 앞으로 총 20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구체적으로 2018년까지 시험 모델 개발을 마무리 짓고 2019년부터 실제 운용에 들어갈 거란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의 군사 전문가인 리 제란 이 사람은요. 이동식 원전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해상에서 기상의 변화 등으로 석유나 기름 등 이 전통적인 이 화력발전에 드는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식 원전이 생기면 남중국해 도서 건설 또 여기에 있는 시설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아를 방문 중인 미 국무부 부장관 중국의 남중국해 움직임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밝히고 있네요.
네,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어제 베트남 하노이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규모 인공섬 매립 사업을 벌이고 군사기지화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중국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블링컨 부장관은요 미국이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또 지역 동맹국과 협력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에 허용하는 항해와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의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공해이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가 보호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자, 중국이 즉각 반발했다고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블링컨 부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는데요.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의 긴장을 과장하고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군함 파견과 순찰 활동을 지금 언급을 한 것이죠. 간접적으로.
네. 네.
화 대변인은 또 항해의 자유를 빌미로 이렇게 군함을 파견하는 의도를 오히려 미국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기 시험배의 비행이 성공을 거뒀다고요?
네, 사실 일본의 이제 군사와 관련해서 주변국들이 많이 우려를 갖고 있고
네.
또 그중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스기의 개발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첫 스텔스기 X2가 오늘 오전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X2는 일본 방위성이 위탁을 받아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개발 중인 비행기인데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네.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스텔스기 자체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많지 않다고요?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일본이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네 번째로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X2는 일본에서 선진 기술 실증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이륙해서 30분간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했다고 합니다.
네, X2의 재원은 어떻습니까?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고요. 길이가 14.2m 정도입니다. 일본이 X2 개발에 2009년부터 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치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열린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회의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21세기 들어서 미국의 자살률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4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요, 공화당 전국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직접 회의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대표를 보냈다고 하죠.
네네.
자, 공화당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먼저 알아보죠.
네, 먼저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요. 네. 이 RNC라고 하면은 각 주와 지역 대표 1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라인스 프리버스 씨가 RNC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 이 최근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이 프리버스 위원장하고 이 마찰을 빚었는데 혹시 기억하시죠?
네, 트럼프 후보가요. 이 공화당 경선 방식이 조작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1년 전부터 규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와서 불평을 하지 말라고 또 프리버스 위원장이 반박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좀 껄끄러워졌는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이 공화당 지도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최근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에 합류한 폴 매나포트 전당대회 총책을 이 회의장에 보냈습니다.
네, 이 매나포트 씨가 대의원을 확보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은 대의원 1237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7월에 열리는 전당대회 전에 그게 가능할까요?
네, 이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의 내부 메모가 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 측은 전당대회 전에 1,400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주 경선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1,400명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 트럼프 후보 측은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매나포트 전당대회 총책이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회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앞으로 좀 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과 여성에 대한 막말, 또 상대 후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모습은 계산된 것이었고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앞으로 좀 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몇 번 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어느 시점에 가면 자신이 너무나 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그전에도 몇 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화요일 이 19일 뉴욕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압승하면서 이 다시 승기를 잡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날 승리 연설에서도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요?
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직접 플로리다 회의장을 찾았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어느 후보도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중재 전당대회가 열릴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는 이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칠 사람은 자신뿐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네, 케이시 후보는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주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했을 뿐인데요. 다른 주에서는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죠.
네.
여전히 사퇴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까지 간다는 각오인데요.
네.
이 최근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케이식 후보는 숫자로 따져보면 크루즈 후보 역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이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요, 이 트랜스젠더, 이 성전환자들의 화장실 사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가요, 이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트럼프 후보는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 성전환자들이 이 태어날 때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이 그런 내용의 법이 발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크루즈 후보는 다 큰 성인 남성하고 어린 소녀들이 같은 화장실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화장실 문제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보수 세력이 트럼프 후보를 믿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그동안 이 트럼프 후보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22일 아침에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미국인들의 자살률이 24%나 증가했습니다. 10만 명당 13명 꼴인데요. 1986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면서 자살률이 크게 올라간 거네요.
맞습니다. 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자살률이 1%씩 증가했고요. 2006년부터는 매년 2%씩 올랐습니다. 1999년에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는 약 2만 9천 명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4만 3천 명에 달한 겁니다.
네. 이 성별이나 나이별로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이 전반적으로 45살에서 64살에 이르는 중년층의 자살률이 높았고요. 특히 여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먼저 이 나이별로 살펴보면요. 75살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이 성별로는 이 기간에 남성의 자살률은 16% 증가한 반면에 여성의 자살률이 45%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긴 했습니다.
네.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여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률이 남성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남자들이 자살할 때 좀 더 치명적인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이 성공률이 높다는 겁니다. 2014년의 경우 남자들은 이 총기를 사용해서 자살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독극물 사용이 많았습니다.
네. 또 요즘에 그 10대들 자살률이 올라가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이 특히 어린 소녀들이 문제로 나타났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 10살에서 14살 이 어린 소녀들 사이에서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 연령대에서 사실 그 자살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1999년에는 이 연령대에 자살한 사람의 수가 50명, 50명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는 150명, 150명으로 3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통계학자 셀리 커튼 씨는 이 연령대 소녀들의 자살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에 말했습니다.
네. 자, 성별이나 나이별로는 그런데요. 인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원주민 미국인 인디언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여성의 경우 89%, 남성의 경우 38% 증가한 겁니다. 백인 중년 여성의 자살률이 80% 증가하는 등 역시 크게 올랐는데요. 인종별로 봤을 때 유일하게 자살률이 떨어진 그룹이 있긴 했습니다. 흑인 남성 그룹이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인의 자살률이 높은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백인의 자살률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그 연구조사 결과 저희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들 가운데 마약 과다 복용이나 자살, 간 질환, 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텐데요.
네, 그게 이렇게 확실히 꼭 집어서 얘기하긴 힘들다고 합니다. 2000년대 말에 시작됐던 경기 침체, 또 마약 사용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히긴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사회적 변화를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결혼율은 내려가고 이혼율은 올라가면서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는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미혼 중년 남성의 자살률은 같은 연령대 기혼 남성에 비해서 3.5배나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는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소속 행동학자인 크리스틴 홀랜드 박사는 정신질환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USA Today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신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살이 이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자살 방지를 위한 자금 지원 그리고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다른 사망 요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이 자살에 대한 연구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미국 연방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발표하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미국의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가늠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통계자료 가운데 하나죠.
네, 맞습니다. 이 실업수당이라고 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직장을 찾을 때까지 나라로부터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네.
이번에 나온 수치는 지난주 이 각 주 정부에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이 수치도 경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연방노동부가 집계해 보니까 4월 16일에 끝이 난 지난 한 주 동안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한 사람의 수가 그 전주보다 줄면서 42년 반 만에 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전주보다 6천 건이 줄었습니다. 약 24만 7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원래 경제학자들이 26만 3천 건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그 전주에 이미 42년 반 만에 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지난주에 또 그보다 더 줄어든 겁니다.
네.
4주 통계를 보면 4,500건이 줄어서 26만 500건이었는데요. 참고로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수는 1년 전보다 7.4% 줄어든 214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24만 7천 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수치상으로 아주 적게 나온 거죠.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년 반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지난 197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59주째 이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30만 건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1973년 이후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나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 수치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이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하여간 뭐 미국 경제에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다른 부분의 수치를 보면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원래 전망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보여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즘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요. 또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미국 경제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참고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 달러와 비교해서 다른 나라 돈의 환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미국 수출이 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를 놓고 전망이 분분한
네.
그래도 이번에 나온 수치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3월에 소매 매출하고 제조업 지수가 약하게 나와서 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노동시장이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자리 시장이 좋아지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네. 또 이게 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Oh Hellos가 부릅니다. Hello My Old Heart 들어보시죠.
Still there inside my chest. I've been so worried, you've been so still, barely beating it all. Oh, don't leave me here alone. Don't tell me that we've grown for having loved a little while. So long since I've given you away. Every day I add another stone to the walls I built around you to keep you safe. Nothing lasts forever. Some things aren't meant to be. But you'll never find the answers until you set your old heart free. Until you set your old heart free.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8일 월요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심리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약 40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이 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건지 살핀 건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My fellow Americans. Tonight I'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immigration. For more than 200 years, our tradition of welcoming immigrants from around the world has given us a tremendous advantage over other nations.
지난 2014년 11월 20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이민 제도가 망가졌고 모든 사람이 이를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의회가 상식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발표한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민행정명령의 발표 배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가로막히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한 차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2014년 말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약 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민행정명령의 자격 대상.
2014년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앞서 2012년에 발표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를 확대하고 또한 불법 체류 부모 추방 유예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 대상은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하지요. 그리고 부모 추방 유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자녀를 둔 서류 미비 상태인 미국 거주자가 신청 대상인데요. 역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한 시점인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민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경 보안 강화와 범죄자 중심의 추방 정책, 그리고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입니다. 먼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중남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거고요. 둘째,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범죄자의 추방을 촉진한다는 건데요. 테러 용의자나 범죄 조직 관련 용의자, 비자 남용 용의자, 또 최근에 국경이 넘었다고 의심받는 사람, 중범죄나 가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우선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가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인데요.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추방될 염려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싼 찬반 양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민자들을 찾아가며 이민개혁을 촉구할 때마다 이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What makes us American is a shared commitment to an ideal that all of us are created equal. All of us have a chance to make our lives what we will for generations.
하지만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명령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당시 하원의장이 반박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Instead of working together to fix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the president says he's acting on his own. That's just not how our democracy works.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이민 체계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을 해야지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이민 전문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Once they surrend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 once the government knows who they are and where they are.
이민 정책 전문가 이 토니 파얀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음지에 있던 많은 이민자가 양지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파기할 수 있는 만큼 추방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국가에 관련 서류를 낸 이민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불안감에 신청을 주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와 이민 관련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기며 시행에 들어갈 날만을 손꼽았습니다.
이민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적 논란.
하지만 일부 주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시행이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지시켜달라는 이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연방정부의 영역으로 주들이 연방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를 통해 항소했지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법무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부에 도전한 26개 주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러자 또 법무부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요. 오바마 행정부 측은 주들이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고 또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국가의 이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처인 만큼 의회에서 관련 법을 마련해야지 의회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ake up call. Wake up cal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My car ran out of fuel and I'm stuck in the middle of the road. Can you come help me?
Oh, Jason, you've been driving even though the low fuel warning light came on, haven't you?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본문에서 제이슨은 차의 연료가 다 떨어져서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며 제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Oh, Jason, you've been driving even though the low fuel warning sign came on, haven't you?
아니, 제이슨,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운전했구나. 그렇지?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그랬어. 하지만 이번 일이 경종을 울렸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ake up, ca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y car ran out of fuel and I'm stuck in the middle of the road. Can you come help me?
Oh, Jason, you've been driving even though the low fuel warning light came on, haven't you?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Today's expression is wake, W-A-K-E, wake, up, U-P, up, call, C-A-L-L, call, wake, up, call. If you give someone a wake-up call, you are warning them of an urgent problem that needs to be dealt with. It basically means that you wake up to a bad reality. This expression can also mean an actual wake-up call at a hotel. Wake-up call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 경종을 울리다, 정신이 들게 하다, 혹은 주의를 촉구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곳에서 프런트 직원이 아침에 손님을 깨워주는 모닝 콜 대신에 wake up call를 쓰기도 하니까 알아두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차에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운전을 하다가 결국 연료가 완전히 떨어져서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제이슨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로 정신을 차렸고 이번 일이 경종을 울렸다는 뜻으로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다, 정신을 차리게 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 wake-up call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y car ran out of fuel, and I'm stuck in the middle of the road. Can you come help me?
Oh, Jason, you've been driving even though the low fuel warning light came on, haven't you?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Let's review. Wake-up call is something that makes you wake up to a bad reality. Wake-up call.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비지스가 부르는 How Deep Is Your Love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it's me you need to share.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4월 22일 오늘, 독일군이 인류 최초로 독가스를 대량 살포했습니다.
Modern science added further to the agony with poison gas. The Germans used it first. The British and French followed.
당시 벨기에에서 영국, 프랑스군의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던 독일군은 연합군 쪽으로 염소가스를 내보냈습니다. 이 가스로 병사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끔찍한 화학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의 독가스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연합군은 포스겐 가스를 살포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또한 겨자가스를 개발해 전선에 투입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뿌려진 12만여 톤의 독가스는 독일군과 연합군을 합쳐 모두 9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였습니다. 1970년 4월 22일 오늘, 제1회 지구의 날 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개최됐습니다.
A good part of the effort to make this Earth Day a success was concentrated, of course, in the major population and pollution.
이날 2천만 명 이상의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는 2천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뉴욕 중심가인 5번가를 행진하며 자연 보호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워싱턴 기념탑 잔디밭에 모여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구의 날을 창시한 사람은 미국의 전 상원의원인 게일 로드 넬슨이었습니다. 지구의 날이 창시되기 이전에는 공장에서 유독가스를 내보내고 강에 유독성 폐기물을 내버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어떠한 법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넬슨 의원은 깨끗한 대기법과 수질청결법 등 환경보호 관련법을 위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nvironment is all of America and its problems. It's the rats in the ghetto. It's a hungry child.
이어 넬슨 의원은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년 4월 22일 오늘을 지구의 날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해 뒤인 1971년 유엔은 이 지구의 날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매년 이날을 지구의 날로 기념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